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19일 지중해에 추락한 이집트 여객기의 잔해를 수색대가 찾았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프랑스 파리에서 이집트 카이로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추락 원인이 사고보다는 테러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19일 승객 66명을 태우고 파리에서 카이로로 가던 이집트 항공 소속 에어버스 여객기가 비행 4시간 만에 이집트 영공에 진입한 뒤 곧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한편 이집트 항공청의 셰리프 파시 장관은 이번 사고가 테러로 밝혀지면 이는 프랑스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집트 항공 측은 인터넷에 추락 여객기의 잔해가 그리스 카르파토스 섬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지구 평균 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으며 올해가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밝혔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래 지구 평균 기온은 매달 연속 섭씨 1도씩 올라 가장 더운 달 기록을 계속 갈아치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국립해양대기청도 지난 2014년부터 최고 기록이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일단 엘니뇨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바다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지구촌 곳곳에 무더위와 폭우, 일부는 혹한 등의 이상 기온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지지도가 민주당의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폭스뉴스가 18일 발표한 전국 최신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의 45% 대 42%의 지지율로 3%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여성 유권자들로부터 클린턴 후보의 14%포인트 뒤진 대신 남성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55% 대 33%라는 비교적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흑인 유권자들의 90%, 히스패닉 사이에서는 62%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아시아 아르제르바이잔 국적의 실크웨이 항공 소속 여객기가 아프가니스탄 남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 7명이 사망했다고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사고기가 19일 오전 승객과 승무원 9명을 태우고 아프간 헬만드주의 캠프 드위어 군사공항을 이륙할 무렵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대변인은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 30분쯤 항공기 날개 가운데 하나가 활주로에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유럽인으로 추정되는 생존자 2명은 인근 칸다하르 공군기지로 이송됐습니다. 프랑스 의회가 중요한 운동 경기 대회를 보호하려고 국가 비상사태를 두 달 연장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도 파리에 있는 술집과 찻집 그리고 운동 경기장에서 테러가 나 약 130명이 사망하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었습니다. 패트릭 칼바르 프랑스 정보부 책임자는 지난주 의회에 나와 프랑스가 ISIL이나 알카에다 같은 이슬람 테러단체의 표적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ISIL이 새로운 테러를 모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갈바르는 또 테러분자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테러를 벌여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2016 축구 유럽 선수권 대회가 프랑스 안에서 열립니다. 또 오는 7월 2일과 24일 사이에는 유명한 프로 자전거 경기 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가 프랑스에서 열립니다. 중국이 미국 측에 남중국해 정찰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중국 전투기가 미군 비행기에 위험하게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 전투기 두 대가 지난 17일 남중국해 상공에서 정찰 중이던 미 정찰기에 접근해 진로를 방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의 홍네이 대변인은 미 국방부의 설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공룡하면 어떤 모습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영화나 책 속에서 많이 등장하는 티라노사우루스처럼 무시무시하고 포악한 포식자의 모습을 가장 많이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절염을 심하게 앓았던 공룡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10여 년 전 은퇴한 핵물리학자가 미국 몬타나에서 걷기 여행 중에 우연히 발견한 신종 공룡 주디스의 이야기인데요. 공룡 화석의 보고인 주디스강에서 발견돼서 이 주디스라는 별칭이 붙은 이 공룡은 뿔이 달린 케라톱스류입니다. 흔히 뿔 공룡이라고 불리는 이 케라톱스류 공룡은요, 코뿔소와 같은 뿔에 머리는 방패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요. 마치 눈과 같은 모양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그런 동물인데요. 외형만 놓고 보면 무시무시한 공룡일 것 같지만 이 풀을 먹고 사는 초식 공룡이었다고 하고요. 이 뿔도 공격용이 아니라 짝짓기나 구애를 위해서 정면이 아닌 옆으로 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공룡은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는 새롭게 발견된 종인데요. 이 무시무시했을 것만 같은 공룡에게도 관절염을 앓았던 흔적과 또 구애를 위한 멋진 뿔이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더욱 친근하고 가깝게 느껴지기도 할 것 같군요.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7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이 다소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5월 20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32도를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7도에서 32도, 신의주 14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7에서 30, 함흥 13도에서 26도, 끝으로 청진은 12에서 2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바비 맥퍼린의 노래입니다. Don't worry, be happy. 함께 감상해 보시죠.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Ain't got no place to lay your head. Somebody came and took your bed. Don't worry, be happy. The landlord say your rent is late. He may have to litigate. Don't worry, be happy.
Look at me, I'm happy. Don't worry, be happy. I give you my phone number. When you worry, call me. I make you happy.
Don't worry, be happy. Ain't got no cash, ain't got no style, ain't got no gal to make you smile. But don't worry, be happy. Cause when you worry, your face will frown, and that will bring everybody down. So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now.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don't worry, don't do it. Be happy. Put a smile on your face. Don't bring everybody down like this. Don't worry, it will soon pass, whatever it is.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해서 이집트 카이로로 향하던 이집트 항공사 소속 여객기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이집트 정부가 기술적인 결함보다 테러 공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 축출을 위한 국민 소환 투표를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 전투기가 미국 정찰기의 초근접 비행으로 진로를 방해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을 빚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집트 여객기 사고 소식, 세계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군요.
예, 이집트 국영 항공사인 이집트 항공이 수요일 18일 밤 11시 9분에 모두 66명을 태우고 파리를 출발해서 카이로를 향하던 이집트 항공 MS-804편이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를 통해서 처음 밝혔는데요. 이후에 전 세계 각지 언론이 이 사고 소식을 계속해서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집트와 이 프랑스 사이의 항로에서 실종된 여객기가 지중해에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고 항공기는 현지 시간으로 이 목요일 새벽 3시 15분에 이집트 카이로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프랑스를 떠난 지 약 4시간 만에 이집트 영공에 들어선 직후에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레이더에 포착된 지점이 이집트 영공의 지중해 상공이었는데요. 관계 당국은 이 사고 여객기가 지중해에 추락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지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여객기의 흔적이 발견된 건가요?
예, 사건 발생 초기에 그리스 군 당국이 이 지중해 카르파토스 섬 인근에서 실종 여객기의 잔해로 보이는 이 파편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집트 항공사가 19일 오후에 인터넷에 이 실종 여객기 잔해 발견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이 사고기의 잔해를 더 찾기 위해서 지중해 일대에 대한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미국도 이 해상 초계기를 보내서 수색 작업을 지원 중이고요. 그리스와 프랑스 정부도 수색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집트 정부가 이 사고가 테러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언급했다고요?
예, 실종된 여객기는 운항한 지 올해로 12년째라고 하는데요. 쉐리프 파티의 이집트 항공부 장관이 이번 여객기 실종 사고가 이 기술적인 결함보다는 테러 공격을 받아서 추락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이 사고 항공기는 이 항로 주변 어느 공항에도 착륙하거나 비상 착륙을 시도한 흔적이 없었는데요. 그리스 당국은 이 여객기가 레이더에서 사라지기 직전에 급 선회와 급 하강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관측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파티 이집트 장관은 만약에 테러 공격으로 확인된다면 프랑스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프랑스가 어떤 책임이 있다는 거죠?
예, 파티 이집트 장관은 이 문제의 여객기가 이집트가 아니라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때문에 이번 여객기 실종 사건이 테러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이 프랑스 당국의 보안 능력에 허점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프랑스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네, 프랑스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최초에 막지 못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탑승자들의 신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예, 기장과 부기장, 객실 근무자 5명, 보안 담당 3명을 비롯해서 이 승무원 10명 외에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대부분이 이집트와 프랑스 사람들인데요. AFP 통신은 실종 여객기에 이집트인이 30명, 그리고 프랑스 사람이 15명 타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들 두 나라 외에 탑승자들 국적으로 영국과 벨기에,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차드, 알제리, 캐나다 등 이 12개 국으로 확인됐고요. 북한이나 한국 국정자는 이 탑승자 명단에 없었습니다.
네. 자, 요 근래 이집트와 관련된 여객기 사고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이번에 사고를 당한 이집트 항공 소속의 또 다른 여객기가 이 공중 납치되는 사건이 바로 지난 3월에 있었죠. 이 당시 항공기는 이 알렉산드리아를 출발해서 수도 카이로로 향하던 이 국내선 여객기였는데요.
네.
예, 납치범이 여객기 기술을 이 지중해로 돌리게 한 뒤에 섬나라인 키프로스에 강제 착륙시켰습니다. 그 뒤에 이 외국인 승객들을 인질로 붙잡았다가 이 탑승자 전원을 풀어주고 체포됐는데요. 당시 납치범이 몸에 입고 폭발 위협을 가하는 데 사용했던 이 폭탄 조끼는 가짜로 밝혀졌었죠. 그런가 하면 지난해 10월에는 이 러시아 여객기가 이집트 시나이반도 상공에서 폭발해서 224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있었는데요. 사고 직후에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배후를 자처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남미의 베네수엘라로 가볼 텐데요.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려는 이 국민 소환 투표를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저유가를 비롯해서 다양한 악재로 극심한 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야권이 추진 중인 이 국민 소환 투표를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소환 투표를 추진하는 야권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이 수요일 베네수엘라 전국 각지에서 경찰과 충돌했다고 이 주요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야권이 이 경제난과 또 정치 불안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마두로 대통령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마두로 대통령은 이 경제 위기 사태에 대처하자는 명목으로 60일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이 비상사태가 발효되면서 군과 경찰이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어서 이 베네수엘라 국회가 사라질 거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는데요.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권이 장악한 국회가 정치적인 타당성을 상실했다면서 자취를 감추는 건 시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엔리케 카프릴레스를 비롯한 야권 지도자들은 이 국민 총궐기를 통해서 포괄적인 정권에 대항하자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대통령과 야당이 충돌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그런 모습이군요.
네, 베네수엘라 야권 연대 조직인 민주연합회의는 지난해 12월에 이 경제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 반정부 여론에 힘입어서 국회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했는데요. 이후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사회주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이 마두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국민 소환 투표를 추진하면서 이 마두로 행정부와 사사건건 갈등을 겪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경제난 속에 이 만성적인 생필품 또 의약품 부족으로 민심이 악화되고 있고요. 이 야당과의 갈등이 고조되자 이 마두로 대통령이 최근 정부의 치안, 식료품, 에너지 관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걸 골자로 이 국가 비상사태를 60일간 선포했는데요. 이 비상사태는 또 60일 동안 더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임기가 원래 몇 년인가요?
예, 6년입니다. 이 마두로 대통령이 지난 2013년에 승리하면서 집권했으니까 오는 2019년에야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베네수엘라에서는 이 과거 국민 소환 투표가 실시된 전례가 있습니다. 지난 2004년에 우고 차베스 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묻는 국민 투표가 있었는데요. 이 부결되면서 차베스 대통령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 마두로 대통령의 경우 차베스 대통령만큼 인기가 없고요. 또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서 정치적 지지 세력도 약해서 만약 신임을 묻는 국민 소환 투표가 실시되면 이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남중국해 관련 소식인데요. 이 미군과 중국군이 남중국해에서 마찰을 빚었다는 소식이군요.
네, 목요일 AP통신이 익명의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타진한 바에 따르면은 이 화요일 남중국해 상공에서 정찰 업무를 수행 중이던 미 해군 EP-3 항공기 주변에 중국군 J-11 전투기 두 대가 15m까지 접근해서 위험한 비행을 하면서 진로를 방해했습니다.
네, 자 비행 중인 항공기들이 15m 정도까지 가까워지게 될 경우에 매우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해군 정찰기 조종사는 중국 전투기들이 너무 가까이 붙자 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수십 미터 급 하강을 시도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았는데요. 이 높은 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항공기들의 경우는 이 지상 교통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게 이 사고 예방에는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이 항공기 사이의 거리가 수평 150m, 수직 30m 미만이면 이 공중 충돌에 근접한 위험 상황으로 분류되는데요. 군용기의 경우는 민간 항공기보다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안전 거리가 500m 범위까지 넓어지기도 합니다.
네, 뭐 안전 거리가 500m까지인데 한 15m까지 가까워졌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네.
중국군이 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한 걸까요?
예,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필리핀 또 베트남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일대 이해 당사국들과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이 중국은 영유권 강화 계획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남중국해 일대에 인공섬을 건설하고요. 각종 첨단 무기를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는 중인데요. 여기에 미국은 중국의 이 같은 행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달 초까지 최근 1년 새 3번이나 이 해역에 전함을 파견해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에 대한 중국의 항의 성격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국방부는 이번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해서 미 해군 EP-3 정찰기가 국제 공역을 비행하던 중이었고 이 정상적인 정찰 활동을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미국 측은 이 미군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서 중국 측이 도발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발표하면서 영어로 unsafe intercept 그러니까 위험한 또는 안전하지 못한 가로막기 행위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예, 미군에서 이 unsafe라는 용어는 아군의 정당한 활동이 부당하게 저지당하거나 혹은 적대적인 행위를 당했을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때문에 이 미군의 대응 활동이 앞으로 이뤄질 텐데요. 중국이 이 지역에서 과도한 영유권 주장을 펼치고 있고 이에 도전하는 게 항행의 자유작전을 비롯한 미국 측의 기본 활동 방향이라는 게 미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네. 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이 그동안 여러 나라들과 분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처음은 아니죠?
예, 중국군 전투기가 미군 정찰기의 진로를 방해한 일은 지난 2014년에도 있었습니다. 또 2001년에도 있었고요. 특히 2001년 당시에는 중국군 전투기가 미군 정찰기의 진로를 가로막는 과정에서 충돌했습니다.
네.
예, 이때 중국군 전투기 조종사가 사망한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전했는데요. 중국은 미군의 남중국해 정찰 활동이 중국의 안보를 저해한다면서 즉각 중단할 걸 촉구했다고 BOA 현지 특파원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새로 실시된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연방의회가 지카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을 승인했지만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소식, 또 유전자 변형 작물이 인체에 별 해가 없다는 최근 보고서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선거를 치르지 않은 주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공화당은 부동산 기업인이죠. 도널드 트럼프 후보,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이렇게 두 사람이 11월 본선거에서 만날 것이 거의 확실한 그런 상황인데요. 자, 목요일 두 사람의 대결을 전제로 한 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승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45% 대 42%, 3%포인트 차이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요. 이 오차 범위 이내입니다. 이번 조사는 보수 성향의 뉴스 전문 방송인 폭스 뉴스가 미 전역의 유권자 천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겁니다.
네, 자, 그동안의 두 사람 간의 그 가상 대결에서는 대부분 이 클린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다르게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이 폭스뉴스가 한 달 전에 조사했을 때만 해도 이 48% 대 41%로 이 클린턴 후보가 더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의 상황이 좀 바뀐 건데요. 그동안 전문가들이 11월 본선거에서 이 트럼프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의견과는 사뭇 다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지난주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와 실시한 조사에서는 41% 대 40%로 이 클린턴 후보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자, 앞서 이 트럼프 후보가 여성들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낮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어떤가요?
네, 여전히 여성들 사이에서 이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14%포인트 정도 더 높게 나왔는데요. 반면에 남성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20%포인트 이상 더 높았습니다. 인종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90% 대 7%, 클린턴 후보가 아주 압도적으로 우세했고요. 중남미계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62% 대 23%로 앞섰습니다.
네. 자, 그런데도 전반적으로는 이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온 상황인데 어디에서 트럼프 후보가 앞섰나요?
네, 트럼프 후보는 백인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5% 대 31%, 20%포인트 이상 이 클린턴 후보보다 앞섰고요. 여성 유권자들 사운데서도 이 백인 여성들은 클린턴 후보보다 트럼프 후보를 더 선호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무소속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예. 자, 이번 주에 이 두 후보가 연방 선거관리위원회 제출한 개인 재정 보고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소식도 좀 살펴볼까요?
네, 트럼프 후보는 5억 5,7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고 또 지난 17개월 동안의 사업 매출이 1억 9천만 달러가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라고 표현하는 등 이 막말을 해서 일부 기업이 트럼프 후보와의 이 사업 관계를 단절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크게 보면 이런 일이 이 트럼프 후보의 사업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후보가 제출한 재정 보고서의 내용을 따로 확인하기는 힘든데요. 이 트럼프 후보가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 트럼프 후보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이유가 현재 연방국세청 IRS의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어서 공개를 못한다 이렇게 밝혔죠?
네, 맞습니다. 국세청은 감사 여부를 확실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감사를 받는 중이라고 해서 세금 보고서를 공개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클린턴 후보 측은 계속해서 트럼프 후보에게 이 세금 보고서를 공개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만이 아니고요. 이 공화당 내 반 트럼프 세력의 선두라고 할 수 있는 이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이 트럼프 후보의 세금 보고서에 이 폭탄이 들어있을지 모른다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면에 클린턴 후보는 지난 1977년부터 2014년까지 이 37년 동안의 세금 보고서를 이미 모두 공개했습니다.
네. 이제 클린턴 후보의 재정 상황은 그럼 어떻습니까?
네, 클린턴 후보는 강연료와 인세로 이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는데요. 2015년에 발간한 회고록의 인세가 500만 달러에 달했고요. 6차례 강연으로 15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역시 강연료로 5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네, 이 민주당 경선에서 클린턴 후보와 같이 경쟁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 후보가 이런 그 고액의 강연료를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거대 금융기관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강연료를 받았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클린턴 후보가 이들 거대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이 클린턴 후보 측에 연설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클린턴 후보 측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재벌이 된 트럼프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요. 클린턴 후보 역시 이 수입 측면에서 보면 미국 최상위 측에 속하죠?
맞습니다. 사실 클린턴 후보와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도가 그래서인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폭스 뉴스의 여론조사만 봐도 그런데요. 이 클린턴 후보가 정직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66%에 달했고요.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도 57%가 정직한 사람이 못 되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모기가 기승을 부리기 전에 빨리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지 살펴보죠.
네, 연방 하원이 수요일에 6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지카 바이러스 지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공화당이 내놓은 이 법안을 241표 대 184표로 승인했는데요. 이 소속 정당에 따라서 의원들 표가 갈렸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했습니다.
네, 자, 지카 바이러스에 대비하자는 건데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 이유가 뭔가요?
네,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백신과 진단도구 개발 등 지카 바이러스 대처를 위해서 19억 달러의 긴급 예산이 필요하다고 의회에 요청했는데요. 이번에 하원이 승인한 6억 2천만 달러는 그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면서 이 법안이 대통령 책상에 올라올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군요.
네.
자, 상하 양원제인 미국에서 같은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 상원 쪽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상원은 지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11억 달러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조금 전에 승인했습니다. 찬성 69표 대 반대 30표로 통과됐는데요. 이 하원 법안과 달리 이 상원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초당적인 법안입니다. 하원이 승인한 액수보다는 많습니다만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에는 여전히 많이 모자라는데요. 앞으로 상하원이 타협해서 조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자, 상하원 지원 액수가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이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가뜩이나 많은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돈을 쓰지 않으려는 건데요. 하지만 민주당이나 상원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지카 바이러스 확산을 비상사태로 보고 대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과는 별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이 지카 바이러스는 이집트순 모기가 옮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 미국 안에서는 모기를 통해서 직접 감염된 경우는 나오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 본토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 외국 방문 중에 감염된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내에서 모기를 통해 이 지카 바이러스에 직접 감염되는 사람이 나오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관계자들이 경고하는데요. 이 지카 바이러스의 경우 사실 대부분은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여성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머리가 기형적으로 작은 이 소두증 아기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네. 자, 요즘에는 세계 곳곳을 자유롭게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염병이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한국에서도 이미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얼마 전에 이 다섯 번째 감염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필리핀을 방문하고 돌아온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조만간 유럽에도 이 지카 바이러스가 번질 것이라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수요일에 경고했는데요. 이 지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이 모기에 물리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집 주변의 웅덩이라든지 고인물에 모기가 번식하지 않게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관계자들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유전자 변형 작물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려와 달리 사람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군요.
네, 이번 주 초에 전미 과학기술의학 아카데미라는 단체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단체는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20년간의 유전자 변형 작물 관련 자료 또 900건의 연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은 암이나 비만, 소화기 질환, 신장 질환, 자폐증이나 알레르기 같은 질병을 유발하지 않고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 단체가 밝혔습니다.
네, 자 여기서 유전자 변형 작물이 일반 작물과는 어떻게 다른지 좀 살펴볼까요?
네, 유전자 변형 작물은 영어 약자로 흔히 GMO 작물 혹은 그냥 GMO라고 부르는데요. 작물의 유전자를 의도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조작해서 생산성이나 상품의 질을 높인 겁니다. 유전자 변형 기술은 1970년대에 이미 가능해졌지만 이런 기술을 적용한 작물이 본격적으로 생산된 것은 1994년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이 난 이후부터인데요. 미국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GMO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 유전자 변형 작물, 이른바 GMO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 GMO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전자 변형 작물, non-GMO라고 하는 작물만을 찾는 소비자도 늘고 있는데요. 이런 식품만 취급하는 상점도 생기고 있습니다. 네, 시장 조사 전문 기관인 닐슨에 따르면 이런 비유전자 변형 작물 판매는 지난 2012년 12억 9천만 달러에서 올해 21억 1천만 달러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만큼 GMO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우려가 컸었는데 이번에 연구팀이 보고서에서 GMO 작물이 인체에 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니까 그런 우려도 좀 줄 것으로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만으로는 소비자들의 우려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실 GMO가 인체에 해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또 GMO가 안전하다는 입장을 옹호하는 전문가나 생산업체들은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또 GMO 작물에 반대하는 진영의 입장은 다른데요. 아직도 GMO가 안전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하는 측의 입장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문제가 앞으로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GMO가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됐다고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실제 GMO 작물이 생산되기 시작한 것도 뭐 2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이 유전자가 변형된 식품을 섭취한다는 건 뭔가 깨름칙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건강을 위해서 가능한 가공이 덜 된 순수한 식품을 선호하는데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시켰다는 점 자체가 우려를 갖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우려 속에서 비유전자 변형 작물, 그러니까 non-GMO 작물의 판매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이 시장에서 이 비유전자 변형 작물의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네, 아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발표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과자나 사탕류 가운데 non-GMO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비율은 1.1%, 이 다이어트나 영양 관련 상품 중에서도 1.2%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 미국의 대형 식품 업체들도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춰서 GMO 작물을 뺀 상품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헐시사의 초콜릿 시럽이나 네슬레의 아이스크림 등인데요. 이들 업체 관계자들은 아직 GMO가 안전하지 않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또 소비자의 변화하는 수요와 또 선호도에 맞춰서 그런 제품을 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릭 애슬리의 노래 들어볼까요? Never Gonna Give You Up 함께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5월 16일은 중국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행사는 없었는데요. 다만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이날 밤 느지막히 문화혁명은 잘못된 것이었고 역사가 이를 입증한다는 요지의 논평만 발표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중국 역사의 중요한 사건인 문화대혁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화대혁명의 개요.
중국의 문화대혁명은 흔히 줄여서 문화혁명 또는 문혁이라고 하는데요. 공식 명칭은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입니다. 문화혁명은 1966년 중국 공산당 지도자인 마오쩌둥의 주창으로 시작된 사회주의 운동인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시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던 마오쩌둥이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추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마오쩌둥은 문혁이 시행된 지 3년 만인 1969년 문혁 종료를 공식 선포했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976년 마오쩌둥의 사망과 관련자들의 체포, 숙청으로 이어진 10년간의 시기를 문혁 기간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혼돈과 폭력으로 얼룩져서 마치 내전과 같았던 이 시기를 10년 대동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문화대혁명 태동 배경.
잘 아시다시피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은 1949년 공산주의자인 마오쩌둥의 주도 아래 수립됐습니다. 마오쩌둥은 이후 공산주의에 입각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실시했는데요. 하지만 식량 자급자족, 철강 증산 등을 목표로 1958년부터 2년 동안 실시한 대약진 운동이 참담한 실패로 끝나면서 경제적인 대위기가 찾아왔고요. 마오쩌둥은 힘이 급격히 약화됩니다. 결국 국가 주석직까지 내놓게 됐었는데요. 하지만 마오쩌둥은 새 공산당 지도부가 공산 이념에서 벗어나서 수정주의를 채택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에 아내 장칭, 림바오 국방장관 등 급진 세력을 결집해서 홍위병의 비호 속에 다시 권력 장악에 나서게 됩니다.
홍위병의 탄생.
중국의 문화혁명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홍위병입니다. 이 홍위병은 홍색 정권, 즉 공산 정권을 보유하는 병사들이라는 뜻인데요. 문혁의 중심에 마오쩌둥이 있다면 이 마오쩌둥을 비호한 세력이 바로 홍위병입니다. 이 무렵 중국에서는 공산당에 충성하거나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던 학생과 지식인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공산혁명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재산을 갖고 있거나 당 간부직을 자녀에게 세습하는 일들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베이징 대학교의 한 교수가 온건 성향의 교수들을 부르주아 반당 세력, 반혁명 분자라고 고발하면서 이들을 척결할 걸 촉구하는 대자보를 붙이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권력에서 밀려나 있던 마오쩌둥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고요. 며칠 후 칭화대학교 부속 중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혁명 정신을 새롭게 할 걸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처음으로 홍위병이 결성됐는데요. 이후 전국 각지에서 홍위병 조직이 만들어져서 같은 해 여름에 베이징 태난먼 광장에 100만 명의 홍위병이 운집할 정도로 무섭게 세를 불려갔고요. 급기야 그해 8월에 마오쩌둥 주도로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이 문혁에 대한 16개 조항을 선포하면서 본격적인 문화혁명이 시작됩니다.
중국 암흑기와 하방운동.
홍위병들은 마오쩌둥주의를 찬양하고 자본주의 사상과 문화, 낡은 인습을 타도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행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불상 같은 문화 유물들은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파괴됐고요. 반혁명 인사로 지목된 사람들은 홍위병이 주도하는 집회에 끌려 나와서 공개적으로 자아비판을 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관리와 학자들, 지식인들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관직에서 물러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지방을 발전시킨다는 이유로 이른바 하방운동이라는 것을 펼쳐서 수많은 사람이 변방으로 쫓겨갔는데요. 시진핑 현 국가주석도 그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시 주석의 가족들은 운혁 당시 기득권 세력으로 몰려서 시골로 쫓겨가 토굴 같은 곳에서 몇 년 동안 힘겨운 시기를 보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오쩌둥은 3년 만인 1969년에 문화 대혁명 종료를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부인인 장칭과 3명의 측근으로 이뤄진 이른바 4인방 또는 4인배가 실세 권력으로 등장하면서 이 문화 대혁명은 1976년 마오쩌둥이 죽으면서 마침내 끝나게 됩니다. 이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적게는 몇만 명에서 많게는 2천만 명에 달할 거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형편인데요. 당시 중국이 폐쇄적인 공산국가였던 데다가 자살자까지 속출하던 사회 분위기상 정확한 집계를 산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고개를 드는 문화 대혁명에 대한 향수.
1981년 중국 공산당은 문화 대혁명은 당과 국가, 인민에게 큰 혼란과 재앙을 가져다 준 중대한 오류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는 문화 대혁명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을 피했는데요. 이 문화 혁명에 대한 공과 논란은 자칫 중국 공산당 창건의 아버지인 마오쩌둥 국가주석 개인을 넘어서 이 공산당 자체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중국에서 문화혁명 시대에 대한 향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사회적인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극단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56개의 꽃이라는 이름의 중국 소녀 집단이 지난 5월 초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음악회에서 문혁 당시 홍위병이 불렀던 노래를 불러서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결국 해마다 문혁 기념일이 돌아와도 내내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중국 당국이 올해는 공산당 기관지를 통해서 역사는 문혁이 이론과 실제에서 완전히 잘못됐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했다면서 다시는 문혁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중국의 문화 대혁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 all about something. Be all about something입니다. Stella는 change, 변화를 주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요. 그럼 먼저 제가 스텔라와 함께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 kind of hairstyle are you looking for if you were to do, you know, a little makeover?
I am all about change and I would definitely get a pixie cut, something very short and classic.
And how about in college or your high school years? If you remember, what kind of hairstyle did you have back then?
In college, I changed it. I used to dye it pink and blue wow. and pixie cut.
제가 스텔라에게 머리 모양에 변화를 준다면 어떤 스타일을 해보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스텔라가 I'm all about change. I'm all about change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짧은 머리 스타일, 영어로 pixie cut 이라고 하는데요. pixie cut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창 시절에는 머리를 핑크색이나 파란색으로 염색도 했다고 하네요. 정말 변화를 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She is really all about change, I guess. Be all about something. You can use all about something 또는 all about someone to talk about something that you're strongly interested in or something that you focus on and concentrate on. 네, be all about something. Be all about something은 무엇인가에 관심이 많다, 무엇무엇을 굉장히 좋아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스포츠에 정말 관심이 많다. 영어로 I'm all about sports. I'm all about sports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이 be all about은 be into something, be into something과도 바꿨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I'm all about change는 I'm so into change 해도 같은 뜻입니다. 네, 오늘의 영어 표현 be all about something, 무엇인가에 관심이 많다, 무엇무엇에 푹 빠지다 라는 뜻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 kind of hairstyle are you looking for if you were to do, you know, a little makeover?
I am all about change and I would definitely get a pixie cut, something very short and classic.
And how about in college or your high school years? If you remember, what kind of hairstyle did you have back then?
In college, I changed it. I used to dye it pink and blue wow. and pixie cut usually.
오늘의 영어 표현 Be all about something. 무엇무엇인가에 관심이 많다. 무엇무엇에 푹 빠지다. Be all about something.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o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캄보디아는 핵물질의 사용과 처리에 관한 안전조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핵 안전조치 협정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국 에너지국 산하 핵안보국이 후원하고 캄보디아 광물에너지부와 주 캄보디아 미국 대사관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앤 해링턴 미 에너지국 핵확산방지국 차장은 국제적인 핵안전조치 협정은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비핵화 시대를 열기 위한 전략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효과적인 핵물질 감시 및 통제 시스템 마련을 위해 30여 개국 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미 에너지국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전문가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핵물질 감시 및 검증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은 특정 핵물질, 핵활동, 위치에 대한 IAEA 사찰 활동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주 캄보디아 미국 대사관의 사무엘 다우닝 정무공사는 캄보디아에서 핵 안전조치 협정에 관한 추가 의정서가 발효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다우닝 공사는 또 캄보디아가 추가 의정서를 준수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부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추가 의정서 발효는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으로서 캄보디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또 이번 워크숍은 캄보디아처럼 소량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핵 안전조치 협정을 이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안전하고 평화적인 핵활동을 위해 캄보디아 정부와 공조해 나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